예, 이제 고린도전서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는 머리말 1장 1절에서 9절, 그리고 맺음말 16장을 제외하고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 1장 11절에서 6장 20절은 고린도의 이 클로에 집안의 사람들, 아마도 뭐 고린도 유력 인사 집이 아닐까 싶죠. 대표로 편지를 보낼 정도라면 뭐 가정교회가 있는 그런 집안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 사람들이 에페소에 머물고 있는 바오로에게 사절을 보내어서 보고한 문제들을 다룹니다. 후반부는 7장에서 15장인데 고린도 교회가 이 공동체 이름으로 또 그에게 보낸 편지에서 문의한 내용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 그쪽에서 뭐 보고를 하든 질문을 하든 이 고린도에서 온 편지의 일종의 어떤 답장 형식으로 답을 하고 있는 바울사도였던 서간이 고린도일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반부에서 바울은 클로에 집안이 보고한 고린도 교회의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그러니까 단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그 당시 초대교회 때에 신앙생활의 모습을 접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자료 가운데 하나가 되겠죠. 첫째 문제는 고린도 공동체 안에 세례를 둘러싸고 생겨난 파당입니다. 이건 뭐 지금도 이럴 수 있겠죠.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에서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을 클로에 집안 사람들이 나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마다 나는 바오로 편이다, 나는 아폴로 편이다, 나는 케파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 편이다 하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다는 말입니까? 바오로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기라도 하였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바오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나는 여러분 가운데 크리스포스와 가이오스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주지 않은 이를 두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이 이상한 세례가 유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 다른 이방 종교의 어떤 종교관이 이 그리스도 교안으로 뭐 들어왔다고 할 수 있는 그 마법사의 그 주술력이 이제 아주 힘이 강한 마법사에게 그러니까 한국어로 치면 용한 무당 정도 되겠죠. 그냥 무당을 안 찾아가고 누가 잘하냐라고 물어보고 찾아가서 용한 무당에게 굿을 드리려고 하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 세례관에 따르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세례를 준 사람에게 동화가 된다는 겁니다. 용한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을 때 나는 더 강한 세례 파워를 가지게 된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되면 세례는 세례자의 능력이 세례받은 이에게 전달되는 신비의 식으로 전락되고 유능하다고 평가받는 세례자를 중심으로 특정한 파벌 세력이 공동체 안에 생겨날 수 있죠. 나는 이쪽한테 세례받았다, 나는 저쪽한테 세례받았다 해가지고 충분히 나눠질 수 있죠. 그래서 그때 그 사람들은 참 무지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들도 충분히 이럴 수가 있죠. 뭐 이를테면 세례를 나는 누구한테 받았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 중요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말투들이 한 번씩 드러나실 때가 있죠. 우리 교우들 안에서 나는 어느 신부님한테 받았다 라고, 나는 어느 신부한테 받았다 라고, 누가 나는 주교한테 받았다 라고 얘기하면 자기가 이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그 뭐 주교한테 받든 신부한테 받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교황한테 받았다는데 교황님 세례를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그게 뭐가 중요하겠느냐는 거죠. 근데 그게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받든지 세례를 받은 게 중요하고, 신부들은 근데 이런 걸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서품을 받을 때 누구한테 받았다, 뭐 자랑하지 않지만 옛날에 요한 바오로 2세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요한 바오로 2세가 제가 기억에 서품을 한번 주신 것 같아요. 한국 사제들한테. 그때 뭐 해가 딱 맞아가지고 그해 서품 받을 뭐 사제들이 뭐 광주 쪽인지 서울 쪽인지 요한 바오로 2세한테 제가 그래서 서품을 받았는데 고학번이 거의 다 나갔대요. 그게 부작용이다. 너무 심하게 받아가지고 교황님한테 서품을 받아서 거의 다 나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한테 받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게 무슨 고린토 전서, 당시의 고린토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 삶의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서를 보면서 아, 옛날 이야기네. 아, 유다인들은 왜 이렇게 못했을까? 왜 이렇게 무지할까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충분히 돌아볼 수 있는, 현재에 충분히 대비되고 지금도 여전히 생명력을 갖고 있는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구나 이렇게 유능한 이들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영적 상태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이 지니지 못하는 지혜나 지식을 얻게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바로 초기 그리스도교의 영지주의적 성향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영지주의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데, 영지주의는 뭐 궁금하시면 나중에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또 더 많은 자료들을 살펴보실 수 있죠. 그 기원 후 1에서 3세기 초대 그리스도교 시대에 등장한 종교운동이고 철학운동입니다. 영지주의를 영지교라고 안 하는 이유는, 근데 이게 뭐 종교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구석이 있고 또 철학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구석이 있어서 그냥 영지주의, 그노시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구원은 믿음이나 믿음의 실천이나 사랑의 실천이 아니라 특별한 지식을 통해서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특별한 지식을 가지면 나만 이제 뽑혀서 나만 구원받는다. 나만 그 구원의 울타리에 들어간다라는 그 선민사, 이것도 일종의 선민사상이죠. 유다교의 유다이즘도 일종의 민족 선민사상이면, 영지주의는 똑똑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일종의 어떤 머리부심, 내부심, 이런 게 바로 영지주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지는 뭐 히라보는 그노시스라고 합니다만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비밀스럽고 신비적인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아무나 깨달을 수 없는, 또 누구한테 비밀리에 사사받아야 되는. 그래서 영지주의는, 영지주의 핵심 사상 가운데 하나는 이원론입니다. 세상을 쪼개는 거죠. 그 자기들도, 사람도 쪼개는 거죠. 영지를 갖고 있는 사람과 영지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 그래서 영지주의는 강한 이원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선하고 물질은 무조건 악한 겁니다. 피조물은, 그 세상 물질은 전부 악한 거죠. 당연히 인간의 몸도 악한 것이 되죠. 가톨릭은 그렇지 않죠. 몸도 나중에 부활할 때 몸도 그 영 안으로 이제 수렴, 영이 되어서 수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창세기 1장에서 그걸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하느님의 말씀, 하느님의 영이 피조물이 된 거죠. 원래도 피조물은 하느님의 영의 조각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는 그 하느님의 영으로 이제 또 하느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인간의 몸도 그렇고 물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영지주의는 그렇게, 그게 아니죠. 이 세상은, 물질 세상은 원래부터 잘못 만들어진 세계다.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은 하급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은 하급의 신이고, 그 위에 상위의 신이 따로, 아주 고귀하게 있는 신이 따로 있는 것이죠. 이 세상과는 전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고귀한 신이 따로 있다. 그래서 영지주의는 사랑이나 윤리보다, 뭐 이런 인간의 삶보다 내면의 비밀스러운 자기 깨달음을 중시합니다. 뭐 밀교라고도, 불교 쪽에서는 뭐 밀교라고도 얘기하고, 이러한 종교 형태는 어느 종교에서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죠. 좀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뭐 우리만 구원됐어라고 하면서 모여가지고 막 맨날 목욕하고 뭐 티끌 하나 때 안에 없어야 된다면서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튼 영지를 받은 자들은 선택받고 헐 똑똑한 자들이라고 스스로 여기는 겁니다. 결국 나와 너를 자신들의 기준으로 구분하는 종교운동이 영지주의가 되는데, 이게 특별한 어떤 종교의 모습을 안 띄고 묘하게 이렇게 섞이다 보니 이 영지주의의 이 영향력이 상당히 오래 갔습니다. 지금도 뭐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뭐 가톨릭 신자든 개신교 신자든 불교 신자든 말은 안 하지만 항상 남을 깔보는, 뭐 나는 이만큼 알고 있으니까 난 저들보다 낫다라는 생각 자체가 바로 영지주의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신앙 안에서도 이것은 경계해야 될 부분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견해를 거슬러서 바울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신학을 전개합니다. 고린도 1서 1장 22절에서 23절에서 바울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리스인의 지혜라는 건 이제 철학 같은 거. 그 뭐 선교 여행할 때, 2차 선교 여행 때 아테네에서 그 아테네 어떤 철학자들과 되게 바울사도 논쟁을 벌였잖아요. 자기들이 머리만 믿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십자가는 사형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비천하고 가난하고 가장 고독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 그게 우리들의 자리다라는 말인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음이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온전히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십자가가 드러내는 궁극적인 단어는 자기 비움이죠. 자기 낮춤. 그 그리스도 신자만 고통을 당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가장 낮아져야 되는, 내가 어떤 것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뛰어남을 갖고 있더라도 이 자기 비움이 없다면, 자기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바울사도 고린도전서 13장의 이야기와 다 이어지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고린도인들에게 적용을 하는 거죠. 바울은 공동체의 일치와 화합을 위협하는 세력 다툼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느님의 약함, 그 십자가의 어리석음을 들고 나섭니다. 니들이 서로 잘났다고 계속 그러면 맨날 싸우지 않겠냐. 니들이 서로 내가 못났다고 그러면 싸울 일 있겠냐. 못났다고 싸우진 않죠. 내가 잘났다고 싸우죠. 그래서 바울사도의 십자가 신학은 정말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공동체 구성원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해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똑하다고 다들 들이밀면 분열합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어리석음, 자기 낮춤이 필요하다. 겸손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가 되지 네가 내가 똑똑하다고 해서 하나가 절대로 되지 않죠. 그래서 십자가라는 어리석음이 달리신 그리스도야말로 일치의 바탕이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1서 3장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자가 자기가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이가 되어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 지혜로움은 영적 교만이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코엘렛, 지혜문화 코엘렛에서도 세상 모든 것을 허무라고 표현하면서 교만에 갇힌 신앙도 그 허무함에 집어넣고서는 그것마저 버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의 이야기는 이렇게 너무나도 생생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생생해서 좀 낯설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정결 알고 차분히 다시 읽어보면 그 초대교회 때 그 생생한 신앙인들의 삶을 그대로 볼 수 있어서 지금 우리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또 본문 연구 이어가겠습니다.